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지가 좀 거의 한 달이 넘어서 이제 앞에 것들을 많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앞에 거를 조금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앞에 것을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제 사역자들로 일어난 어떤 갈등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뭐 믿음이 성장하는 건 참 좋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룹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어떤 이 패가 갈리는 어떤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패가 갈리는 것을 이제 꾸짖고 이제 본문의 3장에서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러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모하는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농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볼로는 뿌렸고 뭐 자기는 이제 물을 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6절에 이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자랐다면 그것은 사역자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 이제 사역자들을 가지고 어떤 분파를 만들 정도로 사역자들을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 하는 것뿐이지 너희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이미지를 좀 바꿔서 이제 건축의 이미지로 교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공적 시험에 견딜 금, 은, 보석, 뭐 이것으로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료들이 모두 다 보면 이제 불에 견디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불이 나온다 하면은 뭐 지옥 불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이것이 한정이 되면 이제 믿음을 연단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이제 뜨겁게 어떤 불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재련이 돼서 나오듯이 신자들의 믿음 역시도 이제 불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나온다, 순전하게 재련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 살면서 오히려 시험과 고통을 견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항상 호전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면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 유별을 떨며 하냐, 뭐 너만 예수를 믿냐라는 핀잔을 참으로 듣기가 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또 고부간에 이런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관계들, 그러니까 부자지간, 모자지간, 고부관계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세 개의 관계들이 먼 관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받아들여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더 배척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갈등들을 잘 견디면 이제 그것이 이제 불의 연단이겠죠. 그 모든 연단들을 잘 견디면 이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에 견디는 재료들로 이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금은 보석으로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의 예를 들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주재료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금은 보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에서 특별히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거나 훼손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위협을 받으면 그 위협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그리고 그 거룩함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지성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배경을 삼고 너희들은 성전인데 그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이 위협받으면 그건 위협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지성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지성소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것은 그냥 뭐 내가 한번 지키면 뭐 지키는 것이고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어떻게 내가 거룩을 지키면 살겠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규례대로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맡기 위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지성소라고 하는 나는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의 거룩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은 죽는다, 곧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로 교인들로 지켜야 되는 거룩이 그냥 뭐 지키면 지켜지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 지성소의 거룩함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읽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느냐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성도들이 연초에 결심을 할 때 빠지지 않게 결심을 하는 게 뭐죠? 1년은 꼭 성경 통독을 하리라. 꼭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됐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까지 나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창세기는 다 읽으셨고 이제 레위기에서 안 넘어가니까 거기서 딱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성소의 거룩함은 양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므로 지성소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면 나는 이제 끝난다, 목숨이. 그러니 목숨을 걸고 지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에 게을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심각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각 기도의 조소에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소니까, 지성소로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빠지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기도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 서두에서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여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거 한 번이라도 걸르면 죽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정말 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각오하시고 절대 잊지 마시고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깜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가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약을 먹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모님이 팅켈러 목사님한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가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암에 걸리셨는데 그때는 갑상선 암에 걸리셔서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또 사모님은 계속해서 오랜 지병이 더욱더 깊어져가서 수술도 한 7번 이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또 9.11 테러로 인해서 그 여파가 가시지 않아서 뉴욕 전체가, 그러니까 팅켈러 목사님 목사 그 목회하시는 데가 뉴욕인데요, 뉴욕 전체가 이제 어두운 기운에 눌려 있었던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그렇고 목회 환경도 그렇고 너무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모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기도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이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그때 기도에 몰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성소의 거룩함,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인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심각함으로 진지함으로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정말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성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이 거룩함을 추궁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1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다시 꺼내놓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는데 이제 다시 꺼내놓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서 세상이 참 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듣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 저거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라는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짓기에 넘어가는 지혜니 세상이 지혜롭다 하면 그건 나쁜 욕이고 오히려 너희들 멍청하다, 너희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라는 것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세상이 비웃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번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면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강함은 약한 데서 나온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기기 위해 살지 말고 지기 위해 살아라. 자기 생명이 아닌 남의 생명을 위해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 역설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지혜로 보지 않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야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역설의 지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다. 십자가의 지혜를 보면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배신도 들어가 있고 약함도 들어가 있고 뭐 자기를 내어줌도 있고 이 뭐 죽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 힘없는 것, 약한 것, 지혜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내포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약함, 섬김, 희생, 자기 내어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이 이야기들을 말을들 하도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워낙 뭐 유명한 내용이라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제 설립된 학교인데 이제 유명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그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뭐 3년 내내 가르치긴 하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제 직업 선택의 10계명에서 이제 10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근데 이 10가지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쭉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게 압권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왜 세상 지혜가 손가락질을 하는지를 아시겠죠. 저것을 들여대면 누가 그래 이 학교가 참 훌륭한 학교다 누가 어떤 일반적인 부모가 생각하겠습니까? 고등학교라고 하면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러니 경험이 많은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도하고 있으니 이게 이거 들고 나가면 세상에서 100점 100패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거 무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거창고등학교가 저 직업 선택의 10계명으로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떤 뭐 객기로 폐기로 이런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 목표를 만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와 철학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저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저런 것을 택했는지. 그러니까 너를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함께 더불어 나만큼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나만치 귀한 너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절대 이 직업 선택의 열 가지 계명대로 살 수 없지만 그를 위해서 산다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실현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절대 직업 선택의 십계명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선택을 십계명을 보면서 직업이란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살고 성취하는 것으로 의해서 직업을 얻지라고 생각한다면 저 부모님들도 저 십계명을 보면서 직업 선택의 십계명을 보면서 철저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너무 이 두 자매가 잘 받아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에게 일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선교사님을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광신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답니다. 알다시피 선교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보수도 적고 환경도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경력 쌓아야 하고 또 석사 공부, 박사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합니다. 진심으로 자녀의 안정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다 지구라는 작은 돌덩이 위에서 천문학적 숫자의 시속으로 우주를 돌고 있는 데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발밑이 푹 꺼지면서 사람이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런데 고작 석사하기로 자녀의 안정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를 예를 들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 떨어지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딸이 하는 선교 사역이 더욱더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학위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정말 믿는 부모였다면 딸들이 정말로 그 집회에서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가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정말로 부르셨을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저 십계명 선택의 아홉 번째에 의하면 그죠? 이 두 자매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철저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분명히 의심치 말고 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대부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집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 자식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지혜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펙 쌓고 학력이든 경력이든 인맥이든 쌓여 뒤처지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게 잠겨져 있다는 거죠. 성공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첫 번째 동기와 삶의 의미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면, 뭐 좋은 부모, 좋은 가문, 그 다음에 좋은 머리, 그 다음에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 살아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인생을 가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화되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의 삶의 선대인들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의 삶의 의미와 동기부여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위의 세대들은 이제 삶의 의미와 동기의 부여들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자기 바깥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남자로 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는 훌륭한 직장인이 되고 이래서 사회 전체에 자기가 어떤 기여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젊은 세대들은 삶의 의미와 동기부여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하여 내 꿈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인가? 라는 것의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돼야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줘야 그래서 의미가 있지 이것이 나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아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이게 나의 성취를 이루지 않아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나라는 생각에 딱 걸리게 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냥 다 손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책임, 희생, 헌신 이 모든 가치들도 심지어 희생까지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한에서 희생하려고 하지 이 희생이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포기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고통들을 열거를 쭉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저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것들 뭐 이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를 사랑함으로 파생되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는 세상의 지혜는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보면 자기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자기 인생을 따박따박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지요. 그리고 그 사람 참 야무지다. 인생 참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세상 지혜로 사는 삶이고 19절에 의하면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의 향방은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는 분명히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결과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사도 바울의 선언이 얼마나 위대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게바나 아볼로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삶과 죽음, 그리고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저 사람 세상을 다 가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뭐 세상에서 뭐 스펙을 쌓아야 되니 인맥을 쌓아야 되니 뭐 이런 거 쌓아야 되니 거기에 너무 몰입하여서 세상에 세상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거의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 본문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본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이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게 예수님께 적용이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고백이 바로 우리들에게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알아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이고 결국 세상에서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면 결국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으니 좋은 것 같지만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주인이 돼서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기 쉽고요. 못 되면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를 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공로 위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어떤 뭐 열심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공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로부터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모든 계획들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를 통해서 내가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아들 삼아주셨지 그거 하나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신 일에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 믿음은 항상 우리의 그 앞에 위치하고요. 결국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뭐 강철 심장이 아닌 이상 흔들리고 또 낙망을 하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엎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가 우리 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경험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